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전 마지막 단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증언하는 것,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 고난을 받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과 함께 하는 삶, 그것은 다른 삶이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고난 받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고난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인식하고 깨닫고 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온전히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두려우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까지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모르고서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은 산다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9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구원해 주셨죠. 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우리의 행위대로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나의 어떤 행위나 의로운 노력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만약에 어떤 행위가 첨가되면 그것은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것은 이단 사상이에요. 구원 플러스 나의 노력,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은혜 플러스 나의 노력, 행위, 어떤 의로운 행위, 어떤 체험.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거, 이 은혜는 이 믿음으로 된 거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온 거기 때문에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믿음에 의해서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죠. 그 은혜와 믿음은 다 같은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죠. 거기에 플러스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면 이거는 완전히 복음이 비틀어지는 것이고 이거는 이단 사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나 전서에서 강조되는 것이 참 복음, 바른 복음이 무엇이냐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바른 복음을 알아야 복음의 전령자가 되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는 그런 삶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잘 이해하고 그 복음을 따라 사는, 고난까지 자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행위로 하심이 아니다라고 행위를 강력하게 부인하죠. 아니죠. 오직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원 전부터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졌다는 거죠. 구속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가 아니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되어진 은혜의 역사가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이렇게 인식하고 믿게 될 때 우리가 사명감, 무엇을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느냐, 복음을 위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 복음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0절,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사실 예수님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셔서 되어진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나타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타났으니 어떻게 그 구원이 실체화되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냐면 그는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냐면 사망을 패하셨다. 어떻게 사망을 패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셔서 이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망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을 패하게 되고 영생으로 영생을 갖게 됐죠.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의미에서 사망을 패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서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얻게 됩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의 하신 구속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죽으신 복음, 승천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의 죽은 복음으로서 예수님이 이루신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이루신 그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시니라. 이것은 썩지 않을 영생을 썩지 않을 것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썩지 않은 것도 생명 썩지 않은 생명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그 사역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을 이 영원히 썩지 않을 이 생명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함으로 그의 구속사역으로 십자가 사역으로 이 구속을 완성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체화되고 정말 구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받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지 우리의 행위나 의로움이나 행위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전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대로 하십니다. 생각해보세요. 영원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래서 영원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의 경륜과 그의 뜻 가운데 작정하심에 따라서 되어진 사건이 바로 이 구원 사건이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오늘 우리 임의적으로 우리 인위적으로 우리가 바꿀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예수님 안에서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되어진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감사, 찬양, 감격, 은혜, 그의 사랑, 그의 신실 이런 것이 바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살인자가 있어요. 마땅히 이 살인자가 사형장에서 완전히 죽어서 정말 death sentence.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아서 죽어야 되는 이 사형수가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림을 받고 이제 프리가 된 거예요.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만약에 사형 언도에서 자유케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자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러한 주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패하시고 썩지 않을 생명을 갖고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되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의미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해 주셨어요. 이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감격하고 이것은 너무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냐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극렬하심, 그의 신실이 우리의 마음에 꽉 부딪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없으니까. 내가 한 것이 없고 바로 주님이 죽을 수밖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멸망받을 수 없는 그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신실함과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깨닫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더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것이 들어와야 돼요. 그 구원을 받았던 그 사실에 우리가 감격하고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감격하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구원받았네 은혜로 구원받았네 이 정도의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사실 구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은혜 사건이라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되어진 것은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사실 이 은혜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은혜 받는다, 은혜 받는다 했는데 이 은혜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감정적으로 조금 기쁘고 좋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서 찬송가에 나온 것처럼 영원한 생명에 접목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갖고 이 구원을 얻고 살아가는 얼마나 그 삶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구원과 이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막 익사이팅한 거죠. 근데 그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해요.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증언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나타났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됐다. 그래서 증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거기서 얘기했냐면 그래서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고 그래서 이 사귐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과 노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친목, 교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가 서로 주님 안에서 이 생명을 서로 나누고 이 생명이 무엇인가 그 즐거움에 동참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친교요 그것이 주님 안에서의 펠로십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생명의 교제, 생명의 코이노니아 이런 감격이, 이런 은혜가, 이러한 교제가, 사귐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11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선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이 사도자입니다. 사도입니다. 교사는 복음을 전파하는 이 가르치는 전반적인 직분을 가리켜서 교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포자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일로 말미암아 12절에 내가 이 고난을 받고 있다. 복음의 실체를 깨닫고 복음이 어떻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내가 믿는 자를 또한 내가 알고 또한 자기가 믿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믿는 자 하나님을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이 하나님이 능히 지켜주셔서 온전히 자기가 신뢰하는 것을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붙들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선포자 사도로 교사로 임명을 받은 그것을 온전히 감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자기를 붙들어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신뢰하고 맡긴 것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를 지키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가 왜냐하면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자기가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확신할 뿐만 아니라 또한 디모데한테도 또한 권면하고 디모데한테도 그러한 사명이 있음을 그에게 말하고 그의 그러한 사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수호하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믿음이 없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만 그가 하신 사역, 구원,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얻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요 사랑이에요. 이 믿음과 사랑은 그리스도와 관계한 것이지 그리스도의 구속과 생명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지 그리스도 없으면 그리스도 밖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세속적인 인간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직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크리스천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생명 가진 자만이 나누는 거예요. 생명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부여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부여잡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 바울이 들은 바 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을 본받아 지키고 수호하고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하나님이 이 자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바로 복음을 그것을 수호하고 지키라는 거죠. 이 내게 부탁한 게 뭐예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고 풍요롭고 영적인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한 삶이 그 풍성함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아름다운 것이다. 복음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를 영적인 생명과 삶을 풍성하게 하는 풍요롭게 하는 그 아름다운 것. 이것은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이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있습니다. 이 성령과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난 우리들 아닙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 우리가 확신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지키고 진리만을 붙들고 진리를 전파하는 자가 되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가 바른 진리라 진리 이 진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파할 수 있는 자가 되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믿음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파해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도 또한 이 구원의 대열에서 주님을 위한 주님의 뜻을 선포하고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삶은 정말로 영광된 소명의 삶이고 부르심의 삶이고 우리의 행위로 되어진 삶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진 삶이지만 그리고 사명자의 삶이고 그리고 고난과 함께하는 이런 삶이지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삶이지만 또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믿음과 사랑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외롭고 고독한 삶이 또 어렵고 고독한 삶임을 10절에서 말해주고 1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버림받는 것이 그럴 때도 있다. 그런 것을 이 15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모든 사람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렸다고 합니다. 버린 이 일을. 외롭죠? 어렵죠? 힘들죠?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 그런 어려움을 감수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먼에게도 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완전히 많은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한테 버렸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더 철저히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있었냐면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옵소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격려하고 그를 찾아와서 그 감옥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부지런히 찾아왔다고 합니다. 17절 로마에 있을 때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죠. 거기에 와서 부지런히 찾아와서 정말 위로해주고 정말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고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렵고 힘들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는 그런 어떤 고난자의 자로서 고난과 동참하는 삶 속에서도 정말 그는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를 외면하고 다 떠나가는 이러한 그런 외롭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의 위로가 이러한 사람의 위로가 자기에게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위로와 긍휼은 무엇을 말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긍휼이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졌음을 말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자처하고 어려움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 행위로 한 것이 아닌 전적인 그의 은혜와 긍휼로 되어진 사건이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고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성령으로서 우리가 이 사명을 이러한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사람이 나를 배척하고 다른 사람이 모든 사람이 설사 나를 배척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그런 아픔과 외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한 사람처럼 우리에게 우리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격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사랑,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이러한 형제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당하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증인들로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주님을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